예,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데 오늘은 좀 다르게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을 이렇게 다 가지고 계시면서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다 좀 꺼내시고요. 없는 분은 성경을 어디서 찾아서 들고 계시든지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주로 로마서를 중심으로 할 거거든요. 로마서 앞에 부분을 중심으로 할 건데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과 연결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예, 이해를 잘 하시리라 믿고요. 자, 먼저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앞에 화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좀 지나가다가 이렇게 제가 그냥 성경 구절만 적어놨습니다. 몇 장 몇 절 그만 적어놨기 때문에 예,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이 복음의 특징이 부끄러움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진짜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그러면 좀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예, 분위기 때문에.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 복음은 특징이 있는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하면서 17절에 복음에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그리고 그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거기도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나가 보니 능력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이거 아닌데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예, 저도 봐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있는데 문제는요. 지금 현실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라니. 저렇게 얘기하면 글쎄 뭐 핵심이 잘 안 잡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어디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안 따라가면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안 따라가면 진노가 있어요. 그 진리를 막는 사람이든지 안 따라가는 사람이든지 다 뭐라고요? 진노가 발생하게 돼요. 자, 19절. 왜 진노가 발생하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에요. 자, 이래서 진노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였대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더 봅시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 자연에다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 자연계의 하나님을 느끼나요? 좀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느낀대요. 하나님 그렇게 해놨대요. 그래서 할 말이 없대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부모의 생각을 전혀 주입하지 않아요. 그건 가상이에요. 부모의 생각을 전혀 주입하지 않고 이 아이가 자라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쉽게 말하면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렴풋 알아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살면 나쁜 사람이야. 알아요. 진짜 그래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터진가 하면요. 자라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이 속이 강팍해져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요, 이렇게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다가 좀 지나면서 이게 강팍해져요. 무뎌져요. 그래서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진노가 있는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자,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태어나게 할 때 하나님 알게 해놨어요. 우리 속에 알게 해놨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마음이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대요. 저게 진리예요. 하나님을 원래 태어나면서 알았는데,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신겨놨는데, 자라면서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내버려 두셨어요. 자,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로마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6절. 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이게 이유예요. 진노의 이유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마음이 무뎌지고 허망해져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여러분 오늘날 사조가 어떤 사조인가 하면요.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기절할 일이에요. 자 예전만 해도요. 우리가 이 도덕적인 룰이 그냥 일반적으로 있었어요. 이러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이 사람들의 이 가치관이 뭔가 하면요. 네 생각대로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 철학에서 존재론에서 나왔어요. 데카르트의 그 이후부터 나온 거예요. 너는 네가 존재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 영향받지 말고 너가 중요한 거야.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야. 이 얘기예요. 이 사조가 서서히 학교로 들어와가지고요. 그래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자, 우리 때만 해도 선생님한테 대들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막 두들겨 패도 할 말이 없었어. 왜? 당연히 내가 잘못했지 뭐. 열심히 안 하니까 선생님 저렇게 화를 내지. 그랬어요. 요즘은요. 가능성이 없어요. 전혀 그게 안 돼요. 그러다 큰일 나요. 왜요? 내가 중요하지. 내가 안 하면 어때? 당신이 날 가르치면 되고 난 내 멋대로 할 거야. 이런 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애를 막 야단치면서 가르쳐보려고 애정을 가졌는데 이제 선생님도 포기했어. 그래, 니는 니고 난 나다. 그냥 하도 네가 성공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 나는 내 몸조심만 한다. 이렇게 됐어요, 사조가. 그래서 점점 어때요? 니는 니고 나는 나예요. 세상이 그래요. 자, 그런데 저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이 심령 속에 심겨놨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무뎌져서 거부해요. 점점점 타락해요. 타락하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는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반응하는 자가 없었어요. 노아 가족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멸했어요.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점점점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안 서면요, 우리라도 복음에 안 서면 점점 더 세상이 어두워져요. 그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급속도로 어두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가 하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자를 계속 베푸셨어요. 계속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2장 4절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심히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저 말은 뭐예요? 그렇게 자꾸 타락해가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인자하심으로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근데 사람들이 계속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요, 포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곤고해서 신을 찾으라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도저히 안 먹히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각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보응해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세요. 자,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절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요? 행한 대로 보응하되 사람을 구별하지 않아요. 가난하든 부자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남자든 여자든 천한 사람이든 귀한 사람이든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봐요. 우리는 사람을 비교할 수 있어요. 저 아프리카 사람 좀 천하다. 저 유럽 사람들 좀 뛰어나다. 우리는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백인, 흑인, 황인종 뭐 구별 안 해요. 하나님 뭐라고요? 절대 구별 안 하고 누구든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뭐 직분이 있는 자?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겉모습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그걸 봐요. 자,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원리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두 부류로 나눠져요. 두 부류로 나눠진 게 뭔가 하면 율법을 주는 환경이 있고요. 율법을 주지 않는 환경이 나타나요.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뭐예요? 율법을 줬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쉽게 말하면 율법이 없는 사람들과 율법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따로 구분시켰어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12절로 15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로 나타내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은 복음을 안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심판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율법이 없는 부류가 있고 율법을 준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부류는 요 율법대로 판단하시고 율법이 없는 부류는요. 율법이 없는 심판으로 하세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그렇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율법이 없는 부류는 그럼 어떻게 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하나님을 느낀다고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신의 존재를 알게 된다고. 선명하게 알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존재 속에는 신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근데 자라가면서 어떻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아까 말씀처럼.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그럼 하나님 없는가 봐. 이러고 무뎌져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이 없는 환경에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요. 그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자연의 꽃이라든지 이 색깔 넣은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오묘합니까?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되니까 이 설계자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지요. DNA 조사해보면 이 게놈 지도를 보면 이 설계자가 있어요.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그동안 배웠잖아요. 지금 과학이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분명히 설계자가 있었다. 그 설계자는 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요, 과학자들이 연구하다가 과학자들 중에요, 많이 퍼센트가 하나님께 돌아와요. 왜? 연구해보니까 이거는 신의 존재를 인정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돌아와요, 사람들.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 속에 안전장치인 양심이라는 걸 줬어요. 자기가 남을 해코지 한다든지 그러면 여기에 뭔가 부담이 느껴지도록 해놨어요. 양심을 줬어요. 그래서 이 양심이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이게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또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얘기를 그대로 믿는 거죠. 에녹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에녹은 믿었어요. 그 율법도 없는 시대에 할아버지 얘기만 듣고. 그러면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 아담 할아버지 말 안 들었을까요? 다 얘기 들었겠죠. 근데 에녹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반응했어요. 자, 그래서 율법이 없는 환경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양심으로 체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을 줬는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서서히 무뎌져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율법이 없는 환경하고 율법이 있는 환경에서 누가 더 신앙생활이 좋을까요? 뭐 말할 필요 없죠? 예. 그래서 율법이 있는 환경을 보겠습니다.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 율법이 있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좋아요. 좋은데 어떻다고요? 율법을 행하지 않고 율법을 듣기만 해.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율법이 주어진 건 뭐라고요?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해. 배우기만 해. 행동은 안 해.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죄송합니다. 자, 율법을 아는 이들이 유리해요. 그렇죠? 그래서 3장으로 가봅시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2절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자, 9장 4절로 5절로 가봅시다. 9장 4절로 5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뭐가 좋으냐? 양자된 아들 된다는 걸 배웠어요. 자녀 된다는 걸 알아요. 또 내 백성 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또 영광도 알아요. 언약도, 율법도, 예배도 알아요. 그들이. 이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예배 방식을 몰라. 그럼 어떻게 신을 경배해요?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방식이 다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많은 조상들이 있어. 얼마나 도움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실상은. 자,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율법에 충성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충성했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충성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율법 잘 지켜.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이게 정상인데 하나님은 제껴놓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 좋은 걸 드러내려고. 사실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있어요. 자, 율법이 요구하는 의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있는데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문제는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은 더 선명해요. 뭐가 죄고 뭐가 틀린 건지 선명해요. 그래서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되고요. 항상 지켜야 돼. 한 번 지켜다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준 의예요. 그리고 율법이 없는 우리는요. 이 속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해놨어요. 그런데 율법을 준 부류나 율법을 주지 않은 부류나 다들 어떻게 됐어요? 타락해갔어요. 그래서 보세요. 인류의 환경은 모두 다 죄 아래에 있어요. 3장 9절로부터 12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인류의 환경이 어떻다고요? 모두 다 죄 아래 있어요. 자, 이론적으로요. 지금 이 시대도 복음을 못 듣고 죽는 사람들 많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구원을 어떻게 받나요? 구원 없는 건 아니에요. 구원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 예수 안 믿었으니까 다 지옥이야. 아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어요. 구약의 사람도 마찬가지. 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길이 들어가요.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 때문에 구원합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의 그 구원의 공로로 인하여 들어가요. 또 율법 없는 사람들은요, 양심을 따라 살아서 예수님이 이미 인류를 구원하셔서 그 원칙대로 가요. 지금도요,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의 사람들이 그러면 불공평하잖아요. 복음 못 들어서.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기 너무나 쉬워요. 복음을 못 들으면 이 양심을 따라 살아야 돼.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그 사람이 태어나서 원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있었는데 주변 환경과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강박해지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됐다고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통하여 오늘날 양심을 통하여 구원받기는요 어려워요. 왜? 주변이 너무나 더러워서. 뭐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속기 전에 해야 돼요. 원래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양심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찾도록 했어요. 이녹이나 노아나 아브람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안 된다고요. 너무나 타락해서. 그래서 결국은 복음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해답을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 살리려면.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 어느 시대는 쉽게 줬으면 기준도 높아요. 어려웠으면요, 그 어려운 내용대로 하나님도 긍휼을 베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회지 안 살면 혜택 없습니까? 저기 툰드라 지역이라든지 저기 극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복음을 못 받아서 그럼 죽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공평하세요. 사랑이세요. 그래서 분명히 구원의 길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따라가요. 율법을 줘도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나 개중에는 있어요. 여러분, 욥은요, 율법 전의 사람이에요. 몇백 년 전의 사람이에요. 욥은. 모세보다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어땠습니까? 하나님 옆에 의로운 자라 인정받았어요. 복음이 없었는데도. 율법이 없었는데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숙제가 풀려요. 우리의 조상들, 이런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 공평하시기에 다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딱 나와요. 그건 이제 뭐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우리 시대가 제일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어요.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양심을 줬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죄가 쌓였어.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이 죄에 금방 휩쓸려가.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안 했는데 인간들이 타락해서 이런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전을 이제 봅시다. 이제 하나님의 처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처방책은 사랑이에요. 그죠? 사랑인데 자 3장 21절도 봅시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25절 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느냐? 행위로느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느니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그래서 이제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누가 혼란하겠습니까? 누가 혼란하겠습니까? 율법을 가진 자들이 혼란스러워요. 이제. 그럼 율법이 뭐야? 왜 줬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 안 지켜도 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혼란이 오는 게 뭔가 하면 율법을 그럼 지켜야 되냐? 안 지켜도 되냐? 이런 문제가 와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 또 얘기가 갑자기 또 이상하게 돌아가요. 율법으로 의로울 자 없다. 이래 놓고는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된다. 그래 놓고는 그럼 율법 안 지켜도 되네? 아니지. 율법을 파괴하는 거 아니야. 율법을 또 완성하는 거야. 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언급해요. 4장에. 아브라함의 예를. 자 아브라함은 율법 있는 시대의 사람입니까? 율법 없는 시대의 사람입니까?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죠? 율법 없는 시대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400년 뒤에 율법을 줬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요, 뭐 때문에 의롭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의로운 징표를 뭘 줬어요? 그럼 할례를 해라. 그래도 된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된 징표로 할례를 준 거예요? 예. 예. 의롭다 그래서 너 그러면 너와 나 약속됐다. 너 그게 의로운 거야? 네, 너 후손들 책임질게. 예. 그래서 너 후손들은 징표가 있어야 되잖아. 너와 나의 징표가 있어야 되잖냐. 그냥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냐. 그 징표가 뭐냐? 그래, 좋다. 피부에다가 할례를 해라. 이 얘기예요. 그게 징표예요. 왜? 후손들이 아브라함 얘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몸에 징표를 준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 이렇게 했다. 무슨 약속?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워졌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했다. 징표로. 우리 조상이 그렇게 됐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할례를 줄 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근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어땠습니까? 더 선명하게 400년 후에 그러면 하나님을 더 알려줄게.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알아?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무리가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이끌기 위하여 율법을 준 거예요. 엄청난 복이지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 위에다가 율법을 지키는 복까지 겹쳐졌어요, 이제는.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법을 싹 내버리고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의로워져야지 이리 도전한 거예요.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저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자입니까? 율법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상속자예요, 우리는. 우리가.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플러스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것 플러스 그 상속자고요.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율법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서 믿음으로 얻는 그 상속자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다 상속자예요. 유대인도 상속자고 예수 믿는 우리도 상속자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봅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전제를 우리는 배워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는 걸 또 확증이 돼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원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믿는 것도 있지만 또 근거로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확증이 있어요. 조상들의 확증이.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것은 싹 잊어먹고 율법에 도전해서 의롭게 된다는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율법대로 행해보면 숙제가 풀려요, 그들은. 율법대로 행해보면 하나님께 호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 율법으로 구원 못 얻어요. 그래서 숙제를 풀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 얻지? 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구나. 이야, 이거구나.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5장에 딱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요게 아주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율법 없는 환경에 태어났고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배웠어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길에서 율법을 주어졌는데 토점을 놓치고 율법을 따라가다가 망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이방인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이방인들이 뭐라 그래요? 봐라, 너희들이 말이야 율법을 안 지켰지만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됐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냐?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나아가서 뭐라고요? 은혜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놨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길로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줘요. 이 은혜를 우리는 얻는 길을 이제 알았어요. 그 길을 알았어요. 이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을 기뻐하자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화평을 누리는 길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잘 안 살죠? 그냥 구원 얻으면 됐어.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거기에 몰두를 많은 사람들이 해요. 일부는 하나님과 화평을 구하려고 애를 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의 역할을 좀 보면 더 이해가 돼요. 자, 아담과 그리스도의 역할. 5장 12절부터 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심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로로 다했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자, 문제는 뭐라고요? 사망이 왕로로 됐대요. 그동안 아담 때문에 믿음 오기 전까지 인류에게 뭐가 왕로로 됐다고요? 사망이 왕로로 됐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길을 모르면 사망이 우리를 통치해요. 사망이 우리를 괴롭혀요. 이 땅 살아가는 것이 고해예요. 고통이에요. 왜 태어났나? 안 태어난 게 좋을 뻔했다? 이렇게 돼요. 왜요? 사망이 통치하니까요. 사는 게 힘들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예. 15절. 그런데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냐. 자, 이제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엄청난 선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통하여 왕로를 하였은즉 더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리로다. 자, 이제는요. 사망이 우리를 왕로로 타게 해가지고 괴롭혔는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믿음으로 들어오니까 이제는 생명의 왕로로 타는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명의 왕로로 타는 삶 속에 살아야 되겠죠. 그러잖아요. 지금 이거 얘기잖아요. 그 사망의 왕로로 타는 데서 빨리 벗어나와서 생명의 왕로로 타는 이 길이 있고 여기에 환경이 있는데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로로 탄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로로 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은혜가 역사해요. 은혜의 법이 역사해. 그래서 은혜의 법이 역사해서 과거에는 사는 게 힘들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이 은혜를 부으신 이 업적은 엄청난데 이거는 상상이 안 돼요. 아주 생명이 넘치는 삶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 안 가봤으니까. 관심도 없어. 왜? 하루하루 사는 게 바쁘니까. 근데 예수님 어떻다고요? 생명이 넘쳐나는 이런 삶을 믿음의 길 안에서 허락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화목할 수 있는 길로.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어놓고 이 화목의 길을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얘기예요. 그런즉 죄가 하겠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사망의 왕로로 돼서 죄 가운데 살았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구원 얻고 나니까 죄에서 벗어나던가요? 아니요. 그 환경 그대로 살아요, 우리가. 괴로워하잖아요, 여러분이. 아, 내가 구원 얻었는데 또 죄를 짓냐. 그렇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생명의 왕로로 타는, 죄가 왕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왕로로 타는 환경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길을 안 찾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었지만 계속 사망의 왕로로 사는 곳에 살아. 물론 길을 몰라 그러겠지요.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내용 다시 읽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자.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죄에서 승리하는 길. 그럼 사망이 역사하든 여기서 어떻게 우리는 승리할 거냐. 이게 우리 숙제예요. 그래야 생명의 길로 가지요. 자, 죄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죄에서 승리한다. 이건 다른 말로 버전을 바꾸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이 두 가지예요. 자, 하나는 뭐라고요? 죄에서 승리하는 길. 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또 하나는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면 적극적으로 내가 반응한다. 이게 죄에서 승리하는 길이에요. 여기서 나온 내용이. 자, 우리는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요. 죄에 대해 관심이 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새록새록 즐겁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져요. 아마 데이트해본 사람 알아요. 연애해본 사람 압니다. 그냥 어떻다고요? 오로지 상대방 생각만 하고 살아, 하루 온종일.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그냥 실실 웃고 그래. 왜 그래요? 맨 상대방 생각만 하니까.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두리번거리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을 자꾸 나가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면, 즐거워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놔요. 죄에 대해 관심 없어요. 유혹 상관없어요.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요. 어둠의 욕망들이 너무나 많아요. 눈만 뜨면 들려오는 거, 보는 거, 만지는 거, 느끼는 거 또 많은 또 유혹들이 또 많아요. 또 사단은 가만히 있습니까? 흔들려고 방해를 넣죠. 엄청 많습니다, 이게. 근데 이런 환경에 있으면서도 구원을 받고 어떻게 죄를 이기는지 승리의 길을 모르면 그냥 다 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내가 죄를 이겨야지.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막 그래요. 네, 죄 안 짓던가요? 아니요. 또 지어요. 그 죄 짓고 나면 어떻습니까? 또 괴로워. 그래서 사단은 어떻습니까? 죄책감을 줘. 여기서 잠깐 제가 뒤에 가서 할까나 지금 할까나 예 지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죄에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찔리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것이요 도전의 기회를 줘요. 하나님은 야 너 넘어졌지? 괜찮아. 너 이겨야 돼. 그거 이겨야 된다. 이겨봐라. 정말 너 즐겁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지금 연약해서 그래. 아니야. 너 힘써.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네 넘어졌지? 아니야. 또 다시 일어나. 하나님 그래요. 너 깊이 읽고 이거 이겨야 돼. 너 이길 수 있어. 도전을 줘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럼 그렇지. 네가 뭘 해. 완전히 기를 꺾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우리 죄책감 잡고 오잖아요. 그 거짓말이에요. 사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넘어져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넘어져도 아니야. 야 너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너 그 승리하면 그 희열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냐? 너 진리를 보면 더 기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할 수 있어. 하나님은요 계속 도전을 줘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걸어 이제 기어다니다가 걸어 그럼 막 쑥 떨어져. 야, 니 틀렸다. 니는 일어설 걸을 은사가 없다. 그만 돌아.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야야 잘했다 잘했다 그러죠. 막 칭찬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떻습니까? 다시 또 시도를 해. 또 넘어져. 그 막 부딪혀 울기도 해. 그래도 어떻습니까? 끌어안아서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또 하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다고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넘어지면 야 그거밖에 못하냐 이 인간아.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니야. 너 도전했다. 잘했어. 너 그나마 너 그걸 이겨보려고 애를 썼잖아. 잘한 거야. 잘한 거야. 너 할 수 있어.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이 오면요. 그 사단입니다. 그거는.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다시 용기를 얻어서 일어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다시 용기를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넘어져도 그냥 이렇게 견눈질 하면서 보지도 않고 외면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 너 잘했어. 조금 더 이겨. 조금만 더 해봐. 하나님 그러신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즐거워하게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런 진리를 알아야 여러분 죄에 넘어져도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오해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아. 예배도 안 나와. 그냥 넘어지면 더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힘을 주세요 해야 되는데 넘어지면 어떻다고요? 아예 도망가 버려. 사단이 너무나 좋아하죠. 자, 그래서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6장에 있어요. 자, 펴보세요. 로마서 6장. 자, 먼저 1절서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자, 첫 번째, 뭘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죄와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편에 있지 않아요. 네. 두 번째,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됐어요. 연합됐어요. 이게 두 번째 진리예요. 그 다음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옛사람이 죽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 건 뭐라고요? 새 생명 가운데 하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진리예요. 그 다음에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앞으로 우리는 부활에 동참할 거예요. 지금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된 몸으로 일어날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예, 소망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또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종로로 다르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와 함께 장사되었는데 그렇게 한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왜? 죄의 몸을 죽였다 그러잖아요. 죄로 가는 몸을 죽였다고요. 죄를 즐거워하는 그 녀석을 죽였다고요. 그 속성을 죽였다고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죄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받았어요. 자, 이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제는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위치에 놓는다고요.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는 사망도 이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망이 없어요. 예. 자,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해요. 제가 지금 쭉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골자를 알아야 돼요. 먼저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예수 믿음으로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어떤 자격이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 2절로부터 10절까지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자꾸 십자가 복음책에서 언급한 것을 연결시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무장을 해야 돼요. 나 이런 자다. 나 이런 자다. 나 예수 믿어서 이런 자가 됐다. 그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요. 저항을 해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돼요. 요게 죄를 이기는 길이에요. 자, 뭐라고요? 첫 번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줬는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내 신분이 변하고 어떻게 됐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지금 계속 설교하잖아요. 예,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다고요? 우리가 저항해야 돼요. 우리 힘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어떤 것은 추구해야 돼요. 자, 그 내용을 지금부터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요, 아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얘기했잖아요. 죄에 대해 죽었고, 예수님과 연합했고, 장사되고, 새 생명 받았고, 부활의 참여자가 되고, 옛사람이 죽었고, 죄에서 벗어났고, 사망이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 자예요. 자, 이렇게 짧게 얘기했지만, 이거는 지금 시간에 여러분 다 못 외우지요? 다 이거 인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묵상하셔서, 이렇게 로마서 6장 2절부터 그 10절까지 내용을 계속 묵상하면서 무장을 해야 돼요. 혹은 십자가 복음에 있는 십자가에 의한 삶의 내용을 계속 읽어보시면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내주하신 성령이 안에 계세요. 우리 예수 믿음으로. 그렇죠? 여기 언급되어 있지만 뒤에 나와요. 그렇지만 같이 넣어볼게요. 또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공로로. 그러니까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가족이에요.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상속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양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친자고 우리 양자예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과 영원히 살 운명이에요. 우리는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요. 지옥에 근처도 안 가요. 우리는 열려 있어요. 이게 우리예요. 이걸 알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야, 내가 이런 자구나. 내가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도 상관없어. 나 이런 자야. 잠시만 기다려봐라. 쨍하고 뱉든다. 이런 거죠. 뭐 지금도 뱉들어 있지만. 야,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제가 간략하게 해놨어요. 이거 여러분이 이제는 고민하셔야 돼요. 이런 것을 여러 자료를 보고 이렇게 신앙서적이나 이런 걸 보고 그런 걸 자꾸 여러분 보태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자인지. 물론 제가 도와드리겠지만.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원칙은 뭔가 하면요. 저항해야 돼요.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12절에 있어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은 우리는 예전에는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죄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울 이유가 없어요. 죄에 눌리지도 않아요. 죄의 종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아이가 그 깡패들 밑에서 앵벌이를 해. 그러면요, 그 수하에서 늘 살아야 돼. 근데 경찰관이 그를 딱 데려갔어. 그럼 이제는 그 아이가 앵벌이 할 필요 없어요. 그놈 밑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제는 나라의 보호를 받는 자리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제 자기가 하려면 모를까, 안 한다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그냥 담남고 밖에 나가가지고 그 짓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이제는 강요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나 이렇게 안 살리라. 딱 거부하면 돼요. 그리고 안 하면 돼. 우리가 그런 자예요. 왜? 죄의 몸도 멸해졌고 우리는 생명이 역사하고 생명이 우리 속에 왕노릇해요. 죄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할 게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남녀가 으쓱한 데 가가지고 손 붙들고 이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끌어안게 돼요. 그렇죠? 그런 자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아예 거부하라는 거예요. 이게 저항이에요. 여러분 결말이 뻔하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 뭐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쉽게 넘어가는 거 알잖아요. 우리 약한 거 알잖아요. 그럼 죄의 유혹에 가면 넘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아예 어떻다고요? 나 안 하리라. 그리고 그 장소를 벗어나야 돼요.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여건 마련해놨어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죄를 거부하는 거는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 은혜를 알게 돼. 자,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 들어가요. 들어간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 막 넘쳐.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겁니다. 반응하면. 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어떤 A라는 사람한테 호의를 많이 입었어. 정말 그 사람 착해. 근데 그 사람이 호의를 많이 입었어. 그럼 이 사람이, 저 나쁜 사람이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뇌물, 뭐, 또 더러운 짓 했고, 이런 얘기를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아니, 누가 이렇게 가짜로 조장해서 저 사람을 누명 씌우려고 그러면 우리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왜? 내가 그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는데,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망하게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이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떠나라 인마. 왜 나한테 그런 걸 강요해? 떠나가. 난 너와 결별하겠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 아들을 주신 그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다고요? 내 죄 때문에 그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내 죄에서 나를 건지려고. 여러분 이거 알게 되면 그걸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죄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아니 양심이 단단히 굳은 사람은 모를까?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죄에서 건져내려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 생명이 들어오면 죄를 싫어하게 돼요. 죄가 재미없어요. 예전에 재미있었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줘요. 그런 마음이 왔겠다. 이제 죄가 싫어. 그러면 야 싫어. 꺼져.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벗어나요. 근데 이런 마음도 있고 은혜도 있는데 그냥 그걸 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이길 힘이 생겨.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나 즐거워져. 너무나 좋아져.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싫어하는 힘이 생긴다고요. 그 죄를 안 짓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즐거워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며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계명을 지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계명을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게 되면 계명 지킬 거야. 그 얘기예요. 돌려서 말하면. 우리가 죄 짓는다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주님을 잘 모르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그 얘기예요,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죄를 그냥 걷어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고. 자. 두 번째 내용 좀 더 설명하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요, 예전부터 심겨져 있는 복수, 분노, 우울증, 거절감, 음란, 탐욕, 안갚음, 복수하려는 거, 어두운 감정들이요, 정말 우리 경험 속에 있어요.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분위기만 열리면 새록새록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딱 붙들고, 나 안 해. 나 이거 싫어. 나는 하나님 사랑을 따라갈 거야. 나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 즐거워할 거야. 이렇게 가서 죄를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힘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찾는 자리에 와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임재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추구의 원칙이에요.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중복되는데요.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제 세 번째 원칙이 뭐예요? 이제는 추구하는 법칙이에요. 이 추구하는 법칙이 한마디로 말해서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불의를 거부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게 돼요. 구별되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고요. 우리의 승리의 생명이 넘치는 길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원칙이 뭐라고요? 지체를 불의에 드리지 말고 의에 드리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집에 가만히 있으면 뭐합니까? 가만히 있으면요. 뭐 연속곡 보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그래요. 유튜브 보고 싶고 그래요. 근데 어차피 그럴 바에는 아니라. 나 그러지 아니라. 나 하나님 찾는 자리에 가리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은혜를 입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근데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죄를 이겨보려고 그래. 안 돼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야고보도요 비슷하게 언급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여러분 교만하다는 게 뭐예요? 나 하나님 없어도 살아. 나는 내 힘으로 살아. 이 교만한 거예요. 근데 겸손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은혜를 입어요. 자,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보세요. 거절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 거절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추구의 원칙이에요. 하나님 추구하라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을지어다. 너희가 울음에서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에서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요. 로마서 6장에 말하는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원칙과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고요.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죄에서 승리하는 길. 첫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지식에 자라가야 돼요. 아까 2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들의 지식을 알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죄에 저항해야 돼요. 죄를 거부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셋째는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친밀함을 드려야 돼요. 또 여기 하나 더 덧붙인다면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그래 봉사 일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니 그게 뭐예요? 기도하거나 구제하거나 사람을 양육하거나 이 모든 일들이요. 적극적으로 내어주는 거예요. 의로운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승리해요. 이제 죄가 점점 싫어져요. 죄를 거부하게 돼요. 물론 뒤에 또 있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는 일인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정리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주어줘도 못 지켰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길을 줬어요. 생명이 역사하는 길을 줬어요. 근데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에. 그래야 공평해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지식에 자라가야 되고 죄에 저항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삶을 살 때 우리는 죄에서 승리하고요. 생명이 역사하는 왕노릇하는 그 삶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네.